자차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41절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볼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이고 제목은 두려움을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았던 수많은 철학자들이 인생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인생은 등산이다.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쉼없이 올라갈 때가 있으면 또 잠깐 쉴 때가 있고 꼭지점까지 올라갈 때가 있으면 당연히 내려와야 될 때가 있는 보통 그것을 이제 인생이라 합니다. 태어나서 열심히 성장합니다. 무럭무럭 매달 500kg, 600kg씩 500g, 600g씩 막 늘면서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그 성장의 속도를 어머니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 빠르게 성장합니다. 또 사춘기 때 되면 또 제2의 성장기라 해가지고 또 엄청난 폭발적인 성장까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다 이제 30대, 40대 이 청년의 때를 보내고 나면 사람은 장년과 또 중년과 노년의 길을 맞이하여서 마지막에 기록도 읽고 마지막 우리 주님 부르실 때 주님 앞에 우리는 불림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은 등산과도 같습니다. 또 어떤 철학자는 이 인생을 갖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항해라고 합니다. 항해는 뭐냐? 어떤 정박된 항구에서 배가 떠납니다. 배가 떠나면 당연히 항해이기 때문에 바다를 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바다란 게 항상 잔잔한 것만이 아니라 바다에는 파도가 치기도 하고 회일이 불기도 하고 또 엄청난 또 비가 내리기도 하고 폭포가 내리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이제 그 배가 다 하면 그 배의 임무를 다 하면 마지막 마무리하는 또 배의 정착지 또 정박해야 될 마지막 정박할 곳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희노애락이 있고 생로병사가 있고 고난이 있으면 기쁨이 있고 슬픔이 있으면 기쁨이 있고 너무나도 죽을 것 같은 때가 있으면 정말 살만 나서 정말 너무나도 살고 싶을 때가 있고 인생에는 그러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인생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인생의 모습들은 이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인생도 있습니다. 그냥 태어나서 응애형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인생이 있고 하나님을 믿어 살아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거냐? 인생, 그러니까 항해를 하던 등반을 하던 힘듦과 어려움과 무서움과 두려움은 다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인생 가운데 두려움과 공포와 수치와 모욕과 고난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게 인생이죠. 인생은 반드시 그 앞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사는 인생은 그러고 끝나요. 어려움이 오면 코빠지고 어려움이 오면 넘어지고 어려움이 오면 실족하고 어려움이 오면 절망하는 게 인생입니다. 그리스도인 인생은 그건 뭐냐? 그 상황에서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누구를 찾느냐?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짖고 주님을 만나는 인생, 그게 그리스도인의 인생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어떠한 순간이 오더라도 어떠한 절체절명의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정말로 더 이상 살 힘이 없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라도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기억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서 그 어려운 심령을 다 토해내면서 사는 인생들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우리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됐느냐? 배를 타게 됐습니다. 배 건너편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그 배에 탔습니다. 그 배에는 예수님도 같이 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타신 배와 제자들이 탄 배가 같이 출발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떻게 된 거죠? 큰 파도와 물결이 배에 부딪히며 절체절명의 죽을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상황은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날이 저문 이때에는 이 산 쪽에서 바다 쪽으로 바람이 부는 것이 갈릴리 바다의 보통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모르신다 할지라도 예수님 그걸 다 아셨고 파도를 잠잠케 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배에 타신 이유는 무엇이냐? 오늘 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들의 그 주님의 제자에게 무엇을 하신 거냐? 믿음의 테스트를 하신 거죠. 다 아신 겁니다. 인생이 과연 두렵고 무서움을 누구나가 다 겪는데 과연 나의 제자들, 내가 지금 마가복음에서 마태복음에서 말한 산상설교를 들은 이 제자들, 내가 지금 천국복음을 전해서 은혜 받아서 막 성령 충만한 이들, 과연 이들이 저 배 한가운데가 배가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폭풍우를 만났을 때 그들은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그 주님 앞에 서 있을까? 주님은 그것을 기대하시고 믿음의 테스트를 하신 거죠. 그래서 비친이 배에 같이 타셨고 신이 제자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 주여주여 부르짖을 때에도 주님은 그냥 주무시고 계셨고 제자들이 친히 와서 깨어 주님을 붙들어 우리가 죽게 되었사오니 우리를 돌려봐 두시옵소서 고백할 때까지 주님은 잠잠히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배에서 그 고물에서 배에서 주무셨던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느냐? 나의 사랑하는 제자들이 이 상황 가운데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내 생명이 지금 끊길 것 같은 이 위기 속에서 이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셨습니다. 예수님 그런데 기대하셨습니다. 내 산상설교를 듣고 천국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설명해 주어서 그것을 들은 자들이 이제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인 것을 이제는 알지 않았겠느냐. 그들이 이 믿음이 이 파도의 이 흉폭한 앞에서 그들의 믿음이 오늘 나에게 보여지지 않을까라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우리 주님의 희망, 그 우리 주님의 기대, 우리 그 주님의 이 소망은 산상조각 나고 맙니다. 4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고. 예수님은 바라셨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나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인 것을 알고 나를 통하여 그 믿음을 가졌으면 이제 이 두려움 앞에 대처하는 그들의 믿음의 반응이 오늘은 있을 줄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여주시고 천국 복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천국을 수많은 비유로 설명하면서까지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무엇하고 있습니까? 두렵고 절망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 자기의 스승 예수 그리스도를 원망하며 불평하며 예수님을 깨워 그 아무런 믿음 없는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제자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제자들의 불신앙적인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없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수없이 많은 믿음의 테스트 앞에서 수없이 우리 안에 너희 믿음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시는 그 주님 앞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제 그 주님의 마음에 그 주님의 기대에 그 주님의 희망에 우리는 온전히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한 세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바다에서 폭풍우와 파도를 만난 이 제자들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이 두려움과 이 무서운 이 인생의 파도 앞에서 이 인생의 항해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첫 번째 우리가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의 인생에는 항상 큰 파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항상 큰 파도가 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뒤늦게 주님을 믿어 인생 20대, 30대, 40대 인생에서 주님을 만나신 분들 그분들이 예수를 믿고 개종하고 기독교를 믿고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그들 안에 있는 한 가지 기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가 이제 예수 믿으면 잘 되겠지.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하겠지. 예수 믿으면 뭔가 내 가정에 변화가 생기겠지. 예수 믿으면 내 삶에 뭔가 삶의 질이 나아지겠지를 기대합니다. 죄송하냐면 여러분,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여기에 앉아 계신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 계시다 그러면 오늘 그 기대를 온전히 이 말씀 앞에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인생 가운데 파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내 인생 가운데 잔잔한 망망대에는 허락, 망망대가 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인생이나 예수를 믿지 않는 인생이나 동일하게 무엇이 있느냐? 그 인생 앞에는 항상 큰 파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동일한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이건 비그리스도인이건 이것의 한계는 그 누구도 극복하지 못합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항상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늙지 않습니까? 믿는다고 해서 항상 건강합니까? 믿는다고 해서 항상 부유합니까? 그런 건 아니지요. 여기 권사님도 참 많으신데 옛날에 얼마나 이쁘셨습니까? 얼마나 남편 장님들을 이렇게 잘 이렇게 침을 흘리게끔 아름다운 미모로 사셨습니까? 그러니, 그런데 시간이 20년, 30년 지나니 어떻게 됐습니까? 머리는 백발이 되고 주름이 생기고 아무리 좋은 영양크림 발라도 피부에서 광택은 안 나고. 여러분, 그게 인생이에요. 인생은 뭐하냐? 변하니까 인생입니다. 늙어갑니다. 병들어갑니다. 아파갑니다. 상처투성이가 되어갑니다. 과거에 내가 상처받아서 이제 예수 믿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상처 안 받겠지? 아닙니다. 예수 믿어도 상처받는 건 똑같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의 한계예요. 하나님이 만든 모든 피조물은 그러한 한계를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뭐 하자는 거예요? 인정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성경 본문을 보는데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아들이 타신 그 배에는 뭐가 없어야 됩니까? 아무런 큰 파도가 없어야죠. 그렇죠? 예수님이 배에 타셨는데 감히 하나님의 아들을 이 타신 배에 어찌 하나님 만드신 파도가 그 하나님의 아들을 위협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배에 타도 인생들과 똑같이 그 배에 타셔도 인생들만 탄 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 타셔서 그 자리에 좌정하셔도 인생 가운데 파도는요 오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안에 한국의 기독교는 이러한 문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 하나 믿으면 만사 다 잘 될 것만 같든 오래된 300년, 400년 고목 앞에 물 떠나놓고 빌었던 그 과거의 토속신앙이 아직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아직 우리에게도 그것은 존재한다는 사실. 물 떠놓고 이거 빌면 내 아들 장원급제하는 그 시대와 똑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내 자식은 무조건 변호사 될 수 있어. 내 자식은 무조건 의사가 될 수 있어. 내 자식은 무조건 입신양면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인생은 항상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꼭 그렇게 일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너무나도 작은 나라, 너무나도 우리나라처럼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는 작고 작은 이스라엘의 나라를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묻겠습니다. 왜 그럼 하나님은 바벨론을 선택하지 않았을까요? 왜 하나님은 아수르를 선택하지 않았을까요? 왜 하나님은 헬라 제국을 들어쓰지 않으셨을까요? 그 보기 좋은 나라, 그 힘 있는 나라, 지혜와 문명이 발달한 나라, 왜 하나님은 이집트를 선택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 큰 것을, 왜 그 좋은 것을, 그 능력이 땅땅한 것을 하나님은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정말 죄송합니다. 비실비실비실 된 왜 이스라엘을 선택했겠습니까? 하나님은 강함, 하나님은 인간의 강함으로 일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인간의 연약함을 들어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시고자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우리 안에 있는 욕심, 우리 안에 욕망이 자꾸 나를 높이는 거예요. 나는 무조건 잘 돼야 돼. 과연 그 잘됨이 무엇인가? 무조건 내 이름 드러내고 수천만 원의 연봉을 받고 억대 연봉을 받고 떵떵거리고 살고 지역에서 유지 소리 듣고 교회에서 좀 힙 좀 써야 그것이 인생 앞에 놓여진 잘됨의 역사냐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한 잘됨의 역사를 단 한 번도 허락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셔서 하나님이 복 주신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 우리가 그 복의 근원이 되어서 그 복의 모든 것을 내가 다 해낼 수 있는 존재는 아니라는 사실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는 항상 어려움과 항상 고난과 항상 힘듦이 존재합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그냥 예수 믿는 기독 청년들은 다 잘 된다. 그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한 자를 통해서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크게 역사하십니다. 내가 스카이 대학을 갔다고 해서 하나님 나를 들어 쓰신 게 아니라 내가 스카이 대학을 못 가도 하버드와 예일과 아이비리그를 못 가도 영국의 옥스포드와 캠브리지를 못 가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 대한민국에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에 큰 파도가 있고 그 큰 파도를 잔잔케 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고 하는 믿음으로 사는 청년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크게 들어쓰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청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청년, 내 힘으로 인생 앞에서 무엇인가 맞짱 떠서 한번 1대1로 내가 한번 이겨보겠나라고 하는 겸손함이 없는 교만한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또 파도가 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찌할까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게는 지혜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백도 없고 경험도 없고 가진 것 아무것도 없사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바로 뭐냐? 인생 앞에 항상 큰 파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그리스도인이 그 두려움 앞에 대처하는 첫 번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러한 모습들로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게 무엇이냐? 입술로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입술로 고백한 게 아니라 내 믿음으로 그것들에 대해서 온전히 반응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두려움이 있지요. 내 안에 무서움이 있지요. 그러면 항상 무엇을 전제하는 거냐? 아, 이 두려움은 당연하다는 것. 이 인생의 그 파도는 나에게 있기 때문에 이 상황 앞에 나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는 것입니다. 결국 인생 앞에 항상 큰 파도가 있다라고 전제한 사람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냐? 그 인생의 중심에, 그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 큰 파도가 내 눈앞에 놓인다 할지라도 뭐요?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신 주님이 계시기에 나는 뭐하다? 나는 안전하다. 내가 지금 조금은 힘들 수 있고 내 마음이 지칠 수 있고 내 삶이 피곤할 수 있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두 손과 두 발이 꽁꽁 묶여있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하나님의 역사 한순간이면 이 모든 문제는 오늘 주님께서 고요하라 잠잠하라 말 한마디에 파도가 잔잔해지는 것처럼 내 삶의 문제도 해결될 것을 믿는 믿음. 그것이 있는 인생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이요 그것이 없는 인생이 비그리스도인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비그리스도인들은 어디로 갑니까? 그래서 점집에 갑니다. 그래서 구슬합니다. 아십니까? 이번에 국회의사당에서 새누리당이 구판을 벌렸다 합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이 다 몰려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국회의사당입니다. 다 한 번쯤 방귀를 낀다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어디입니까? 국회의사당입니다. 목에 깁스하고 다닌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사당입니다. 그 국회의사당에 그 국회의원들 150석이 넘고 170석 가까운 새누리당에서 뭘 벌렸느냐? 구판을 벌렸습니다. 4월 총선 앞두고 두려운가 봅니다. 무서운가 봅니다. 구판 벌려 뭔가 해보려고 한가 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불신앙과 비신앙적인 모습이 없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통계를 알아왔습니다. 통계는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정확한 통계 집단에서 통계된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 25%가 점을 본다 합니다. 안 믿으십니까? 권사님이 신년이 되면 1월 1일 날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점집 가서 그 한 해 운세를 본다고 합니다. 장로님이 1월 1일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기도를 올라가 기도하신 게 아니라 점집 가서 나 교회 장로님인데 내 올해 한 해 운세 좀 봐주시오 라고 얘기하게 한답니다. 100%가요? 25%가요? 사랑하는 우리 드림교회에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한 분도 없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얼마나 두려우면, 얼마나 인생의 앞날에 대해서 그 모르는 것 자체가 너무 두려우면, 여러분 제가 39년 살았는데 제가 두려움을 느낀 데가 뭐였냐? 내 인생의 앞날을 모를 때 두렵더라고요. 그냥 파도야 와라. 그 파도가 올 걸 알아요. 그러면 돌이 안 무섭습니다. 내가 좀 있다가 넘어질 것 같으면 안 무서워요. 그런데 그냥 무방비로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무엇인가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인생은 반드시 뭐하냐?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두려움과 그러한 공포 속에서 내 안에 있는 누구요?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심으로 그것을 그대함으로 그 우리 안에 있는 그 육체의 연약함을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예수님이 없어서, 복음이 없어서, 말씀이 없어서, 내 죽음 이후에 천국이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이 없어서 날마다 사시나무 떨듯이 그렇게 무섭고 두렵게 떠는 인생들, 그들의 인생처럼 우리가 똑같이 살지 말자라는 것이죠. 왜? 우리에게는 그들이 없는 누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 더 이상 우리는 그 주님 앞에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인생 앞에는 다 큰 파도가 있는데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 큰 파도 앞에 누구나 두려워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큰 파도 앞에 누구나 두려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도 예수님을 믿지만 그 고난과 그 시련과 두려움상 앞에서는요, 무조건 두려워하게 돼 있습니다. 아예 두려움이 없는, 무조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죽을 위기가 있고, 내가 어떠한 절체절명의 위기가 있고, 내 가정이 파탄이 났고, 내 가정 경제가 다 무너지고, 내 일터를 잃어버리고, 내 자식들이 막 큰 병에 앓아 죽어가는데, 그 순간 두려워하지 않을 백성이 어디 있습니까? 그 순간 주여, 무섭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긍휼과 자비를 베푸소서. 이렇게 두려움 속에서 기도하지 않을 세상의 성도가 어디 있습니까? 목회자도 그 순간에는 주여 저는 믿사오니 주여 고쳐 주옵소서. 세상에 이런 목회자 없습니다. 목사님도 두렵습니다. 주님 무섭습니다. 내 아내를 잃을까? 내 자식을 잃을까? 내일은 내가 뭘 먹을까? 주님 두렵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인데, 그런데 무엇이 다르냐? 그 아까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인생은 그냥 두려움으로 시작해서 뭘로 끝납니까? 두려움으로 끝나지요. 그런데 큰 파도 앞에 누구나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그 앞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 두려움이 뭐 하는 것을 경험하냐면 그 두려움이 변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인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큰 파도 앞에, 인생의 큰 환난 앞에 마음껏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크게 두려워하시고 많이 무서워하시고 많이 그 앞에서 사시나무 떨듯 떠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내 안에 계신 걸 믿고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봐 그 두려움을 변하게 하에 가시는 그 주님을 경험해 가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두려움을, 그 무서움을 나중에는 담대함으로 용기로 바꿔주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내 눈물을 웃음으로 바꿔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죄를 뒤집어쓰고 환난 가운데 있는데 나중에 내가 기쁨의 희락의 열매로 주님 앞에 정말 찬양하는 그때로 변하게 하실 그 주님을 믿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처음부터 두려움이 없다. 처음부터 담대하다.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요단강을 건널 때 이스라엘의 백성들, 이스라엘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그 대인 앞에 섰을 때 그들에게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두려움은 있었지요. 그러나 뭘요? 이 두려움을 바꾸어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했기 때문에 그 법궤를 메고 모세의 말씀처럼, 여호수아의 말씀처럼 요단강을 건너게 될 때 무엇이 경험한 거예요? 그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은, 이 무서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내가 많이 무서운, 많이 무섭고 많이 두려우면 두려움대로, 여러분 이건 더 큰 축복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더 큰 기쁨을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게 더 큰 기대와 더 큰 담대함과 더 큰 용기를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 고난은, 그 다음 어려움은 이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하하하 웃으면서 점점 강한 믿음으로 그 두려움 앞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나를 뭐 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만들어 가실 것이기에. 그러니 처음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이 두려움을 잔잔케 하실 그 주님에 대한 기대로 그 안에 그 기대가 가득하셔야 돼요. 두려움과 기대가 가득한 신앙,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렵지 않은데 어찌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요 하나님 날마다 기도하지만 더 크게 기도하고 더 크게 무릎 꿇을 때는 어떤 거냐면 더 무섭고 더 두렵고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때 저는 더 크게 무릎 꿇습니다. 더 크게 무릎 꿇으면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내게 허락해 주십니다. 더 큰 것을 보여주시고 더 큰 것을 감당하게 하시고 더 많은 것을 책임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고난은, 이 어려움은 하나님이 나를 뭐 하신 거예요? 만들어 가신 과정이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뭘 인정하자? 이 과정을 인정하자.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마음껏 두려워하되 그 두려움을 기쁨으로 바꾸실 주님에 대한 기대로 살아가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큰 기적으로 역사하실 그날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두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정말 두려운 거. 내가 만난 그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경험했던, 그리고 아직 경험하지 못했던, 아직 상상하지 못했던 것을 경험하는 것, 그게 진짜 두려움이 아니에요. 정말 두려움은 뭐냐면 내가 그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무엇을 인정하지 않는 거요?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 이걸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정말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인생의 어려움 만났어요. 근데 내가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니까요. 내가 지금 이 배 안에서 내가 죽어갑니다. 곧 죽을 것 같아요. 그 죽어가면서까지도 뭘 인정하지 않는 거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요. 이것을 누가 두려워해야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두려워하셔야 한다고. 아무런 어려움이 와도 내 마음은 그냥 화이 맞은 양심처럼 금강석과 같이 철필로 긁어도 어찌 깨지지 않을 만큼 참 굳은 마음. 하나님이 고난으로 때려도, 어려움으로 때려도, 파도로 때려도, 쓰나미로 때려도 꿈쩍담삭 안 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 그렇게까지 우리가 강팍해진 심령,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될까? 그것을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가장 두려워하셔야 한다는 거죠. 정말 목회자의 이 직분이 그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더라고요. 장로님의 직분이 그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더라고요. 권사님의 직분이 그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더라고요. 누구의 이름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그것을 이기시더라고요. 그러니 우리 안에 무엇이 믿음이요? 그 주님만 이것을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그 주님을 인정하고 그 주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그 주님의 전지하심을 믿고 그 주님의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항상 있기를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두려운 것은 주님에 대한 믿음이 내 안에 없는 것. 그것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내가 기도하여도, 내가 예배해도, 내가 봉사해도 내 안에 그런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것, 내 안에 그런 믿음이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지 않는 것, 내 믿음이 여전히 온전치 못한 상태로 계속 머무르는 것, 여전히 순간순간 고난이라도 무릎 꿇지 않는 내 안에 있는 그 강박한 마음, 그러한 불신앙과 그러한 비도덕적인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하자. 그 상황과 어려움은 두려워하되 그거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우리가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편 16편 8편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타신 배에도 항상 광풍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타셨다고 해서 항상 순풍만이 부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을 모시고 사는 인생, 두려움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뭘 믿자고요? 내가 주님이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뭐하지 않는 믿음? 요동치 아니할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자라는 거죠. 또 다른 이사야 43장 2절 말씀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불 가운데 지나면 주님이 나를 그것 가운데 나를 사르지 못할 것에 대한 믿음, 내가 물 가운데 건너면 그 물이 나를 침몰치 못할 것에 대한 믿음,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주실 것에 대한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사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거 보시는 거죠. 그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이 있으면 주님은 그 안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는 거죠. 불과 물과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도 나를 건지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오직 인생의 큰 파도는 주님만이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우리 인생에 항상 큰 파도가 있다. 두 번째는 뭐예요? 항상 그 큰 파도 앞에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세 번째는 뭐예요? 그 두려움의 파도는 누구만이 해결해 주신다? 오직 우리 주님만이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3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여러분 우리가 만난 이 파도를 누가 잔잔케 해주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잔잔케 해주셨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아셨고 우리 인간들은 무조건 인생 가운데 큰 위기를 만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도 아셨고 과연 이 생명의 위기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우리의 구주이시여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믿음이 있는가? 그것을 보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 앞에 이 믿음의 테스트를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파도는 우리 주님에 의해서 잔잔케 되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가하던 모든 상황들이 다 정리되고 해결되었습니다. 이런 능력을 행하실 분이 이 온 세상 가운데 오직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100% 지금 확신한 게 아닙니다. 그랬다 그러면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 주님을 원망하며 주님을 깨울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 없는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도 주님은 뭐 하셨습니까? 그 파도를 잠잠케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이걸 깨달으니까 은혜가 되더라고요. 아니 항상 우리가 믿음으로 충만하고 열심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할 때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신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제자들처럼 믿음이 연약해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한 것이 그 안에 있어도 주님은 뭐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백성을, 그 자기 백성을 긍휼과 자비로 구원해 내시는 인내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한테 큰 실족이 됩니다. 그래, 제자들의 믿음은 돼야 하나님이 구원해 주지. 제자들의 믿음이 얼마나 쉽지 않겠어? 쉽겠어? 2년,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해야 만들어진 믿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고 그 말씀을 듣고 그 숨결을 같이 느끼고 같이 잠을 자고 같이 밥을 먹어야 생기는 믿음이지. 그러면 그런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이 다 우리를 굽어살피지 않나? 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사건은 제자들도 우리와 도찐개찐이다. 이 제자들도 우리랑 도토리 키재기처럼 그냥 비슷한 사람의 일뿐이라 하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이 아니라 정말 똑똑한 믿음이 아니라 잘난 믿음이 아니라 견고한 믿음이 아니라 부족하고 허울투성인 그런 믿음이라 할지라도 뭐 하기 때문에 그 주님과 함께 그 배에 탔다라는 이유만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의 문제를 개입하사 그들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 더 이상 우리는 율법주의에 얽매여서 무엇인가를 해야 하고 무엇인가를 하지 말아야 되는 이러한 관점에서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무엇을 조심해야 되냐? 이것을 이용하는 성도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살아도 우리 연약함 아시니까, 우리의 부족함 아시니까, 내 눈물 아시니까 하나님 언제든지 나를 구원해 주겠지라고 해서 내 믿음에 대한 그 아무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랑하는 그런 노력 없이 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냥 공짜로 그냥 날마다 날마다 구원하신 만을 바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이것을 사용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성도도 이걸 사용하시더라고요. 이용하시더라고요. 주님은 인애 하나님이시니까, 자비 하나님이시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날마다 어떻게 살아든 개떡같이 살고 아무렇게 살아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물론 그런 은혜를 가지고 우리를 도와주시지만 우리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무엇 하나님이냐?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셔야 될 일에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잠시 감추시고 그 공의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노아 때의 물 심판이었습니다. 그게 바벨탑을 무너뜨리신 거였습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으신 거였습니다. 그게 바벨론에서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이었습니다. 무엇을 드러내시려고요?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하나님은 그것을 드러내셔야 하기 때문에 잠시 내 자녀를, 잠시 내 백성을 아픔 가운데 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공의를 세우셔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수많은 구약의 역사와 신약의 역사 속에서 그 주님은,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잊지 말 것은 우리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 다 아시고 우리의 믿음 없는 것 다 아시고 내 믿음이 너무나도 너무나도 내 마음처럼 더디더디 자라는 것도 다 아시고, 그래서 정말 마음은 정말 굳뚝같지만 육신이 연약해서 그것을 다 이루지 못한 것도 다 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은 우리의 어려움을 날마다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는 사실,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환난을 우리 주님도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기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에 누구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볼 수도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겪는 이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에서 반드시 우리는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심으로 그 상황 속에서 그 환난 가운데서 건지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의 염려, 세상의 걱정, 세상의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신 분이 누구인지 정확히 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실지도 분명히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 때만이 우리가 뭐 할 수 있냐? 두려움 앞에 온전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내가 믿는 주님이 누구이시고 그 주님이 고난 가운데 있는 나에게 무엇을 행하실지를 아는 믿음, 이 믿음만 우리에게 있다면요,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아무리 우리가 도덕적으로 아무리 주님 보시기에 타락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의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멋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계시잖아.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 때문에 우리의 이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을 능히 이겨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